뉴스입니다. 영국 정부가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 규제청은 오늘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이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승인은 서방 국가 중 최초며 화이자의 백신 사용이 허가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영국이 처음입니다.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효과는 95%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화이자 백신 약 4천만 회분을 선구매한 영국 정부는 다음 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화이자는 지난달 20일 미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모더나도 1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 미국에선 이달 내 승인이 이뤄지고 첫 접종도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나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당장 철회할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어제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다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 미국은 아직 지렛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가진 선택권을 소진시키지 않겠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1월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2천억 달러치 이상의 미국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고 반대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보다 앞서 시행되어 온 중국 제품 2,500억 달러치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 등은 철회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미국 대통령 사면권과 관련한 금전거래 정황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어제 공개한 문건에는 연방검찰이 미 정부에 압류된 전자기기의 내용물, 즉 이메일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검찰은 법원에 이 같은 요청을 하면서 특정 인물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불법적으로 누군가의 사면 혹은 감형을 얻어내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해당 문건은 사면이나 형 집행 취소의 대가로 상당한 정치적 기여를 한다는 식의 뇌물 공모 계획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건은 관련자들의 이름이 모두 가려진 상태였으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를 이끌었던 조슈아 웡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웨스트 카오룽 치안법원은 오늘 불법 집회를 선동하고 참가한 혐의로 조슈아 웡에게 13.5개월의 실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웡의 동료인 아그네스 차우와 이반 레맥에는 각각 10개월과 7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홍콩 정부가 추진한 범죄인 인도 협약에 반대하며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이끈 인물들입니다. 웡은 이번 선고와 별도로 두 건의 불법 집회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여 있으며 차우 역시 지난 8월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보석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홍콩은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부터 국가 분열 등의 혐의에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자유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탄압 정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중국과 홍콩 관리들을 대거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인 창어 5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중국 국가항천국이 밝혔습니다. 국가항천국은 창어 5호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11시 11분 미리 지정된 지점에 착륙해 달 표면 사진을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창어 5호는 달의 기원과 생성 연구에 필요한 달 암석 채취를 목적으로 지난달 24일 하이난섬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됐으며 약 나흘 뒤 달 표면 상공에 도달했었습니다. 창어 5호는 약 이틀간 머물면서 2kg의 암석을 채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로봇과 드릴 등으로 2m 깊이의 구멍을 낼 것이라는 게 국가항천국의 설명입니다. 이후 창어 5호는 귀환선과 도킹해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해 낙하산을 펼치고 내몽골 사막지대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뷰이 뉴스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찬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 위반 정보를 제보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최고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 국무부의 마크 네퍼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내년도 지원 계획에서 북한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가 대북 제재 위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아직도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가 1일 북한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and will continue to take action to maintain pressure while pursuing productive diplomacy. Today, the State Department is launching a new website.
웡 부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북한과 생산적인 외교를 추구하면서 압박을 유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위반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새 웹사이트를 이날 개설했다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테러 정보 신고 웹사이트인 정의에 대한 보상에 포함되어 있던 북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설명도 대폭 보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웡 부대표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제재 위반 무역의 규모가 크다며 제보를 통해 이러한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 명단 추가도 예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also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on any individual or entity perpetrating sanctions evasion, including individuals and entities within China's jurisdiction.
웡 부대표는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은 계속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중국 사법권에 속한 대상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제재 명단을 늘렸으며 앞으로도 추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해야 했지만 중국은 아직도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심지어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파견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 기업들이 수산품, 직물, 철, 강, 산업기계류, 차량, 모래와 자갈 등 다양한 유엔 금수 물품을 북한과 교역하도록 중국 정부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중국 기업들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기업과 합작 사업을 진행하며 심지어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의 군수 기업들과도 계속 거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실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가 북한의 무기 거래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still retains shadowy avenues to procure inputs to its weapons programs. The DPRK cannot do that without middlemen. The DPRK
북한이 여전히 음지에서 무기 프로그램 수입과 조달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은행 계좌와 돈 세탁 중개인 상당수가 중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웡 부대표는 중국 내 북한 불법 무기 관련 중개인 수를 최소 24명 이상으로 추산하며 중국이 이미 수년 전에 이들을 추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은 2020년에 555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중국으로 금지된 석탄이나 기타 제재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목격했으며 32차례에 걸쳐 중국 연안에서 석유 밀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포착했고 155차례에 걸쳐 중국 선적의 바지선이 북한에 가서 석탄을 싣고 나온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대표는 중국이 지난 2006년과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 스스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 해군과 영해 주변에 대한 감시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유엔 제재를 이행할 충분한 자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ndeed, as the president has said, we very much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we can lift all sanctions and work together to achieve a brighter future for a lasting and a lasting peace.
왕 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언젠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하고 북한의 강력한 경제와 항구적인 평화,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검증 가능하며 부인할 수 없는 비핵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 정권의 핵과 화학, 생물무기라며 국제사회를 계속 위협한다면 각국과 경제관계를 맺을 수 없고 자원을 군수산업에 투입한다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왕 부대표는 핵무기는 북한에 있어 칼도 방패도 아닌 목에 걸린 맷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기 위해 개설한 독자적인 웹사이트에는 북한의 무기 수출, 자금 세탁, 선박 간 환적 등 제재 위반 사례를 비롯해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앞선 보도대로 제보에는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획득, 대북 불법 행위 등을 총괄적으로 다룬 사법 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 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대북 제재 위반 사례 제보에 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북한의 불법 행위만을 겨냥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설 웹사이트에는 자금 세탁, 사치품 대북 수출,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사이버 행위 등 대북 지원 활동에 관여하는 이들의 금융체계를 붕괴시키는 정보를 제보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명시됐습니다. 국무부는 신설 웹사이트에서 주요 8가지 분야에서 대북 제재 회피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무기와 관련 기타 물품의 수출과 선적 행위, 북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이버 보안을 훼손하려는 사이버 작전, 북한산 석탄 수출과 원유 석유 제품 수입에 관여한 선박관 환적이 해당됩니다. 또 북한 정부를 위한 수입 창출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거나 제3국에서 이들의 활동을 조장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세탁도 국무부의 정보 수집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마약 밀매, 상품 화폐 위조, 북한 정부 지원 목적의 대량 현금 밀수뿐 아니라 대북 사치품 수출을 위한 선적 운송 행위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아울러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된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한 제보도 요청했습니다. 웹사이트는 영어 외에도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총 21개 언어로 번역돼 있으며 왓츠앱, 시그널, 텔레그램 등 3개의 메신저 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1일 VOA와의 통화에서 새 웹사이트는 국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을 구체적으로 겨냥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무부가 대북 제재 회피 행위의 복잡성과 정교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this also serves as a form of diplomatic signaling to North Korea.
바틀렛 연구원은 또 북한뿐 아니라 대북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중국, 러시아의 외교적 신호를 보내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불법 행위에 이미 연루돼 있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제3국 행위자들도 겨냥하고 있다면서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회피 활동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튜와 민주주의 소재단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배후에서 금융 제재 회피, 불법 해상 행위, 노동자 송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재 회피 증거를 수집하려는 조용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웹사이트 개설을 이런 노력의 연장선에서 평가했습니다.
So I think it is. It's a creative way, but at the same time, I don't know if it's the best way because there's definitely other.
하지만 하 연구원은 UN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이미 충분한 제재 위반 정황을 제시했으며 미 행정부가 제재 집행을 재고할 수 있는 다른 정책 대안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웹사이트 개설이 최선의 방안인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브레이뉴스 지다 켬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에 마크 네퍼 부차관보가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국민들은 미한 동맹에 대해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9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있는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지난 30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한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진심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과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said many, many times before, the door to diplomacy with North Korea remains open.
미국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북한과의 외교를 향한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겁니다. 네퍼 부차관부는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불법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라는 국제사회의 의지에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 미국 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이 심도 있는 협력적 대화를 통해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 추진과 남북 간 화해 촉진 그리고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국민들은 미한 동맹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미한 관계와 동맹 지지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우호 관계가 증진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부는 이어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국 협력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중요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이런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협력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퍼 부차관부는 그러면서 결국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진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겠지만 동시에 미국도 역내 최고 두 동맹국이 해결책을 찾고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면서 미한일 3국이 역내에 직면하는 공통 도전 과제와 우려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북한이 평화적 우주 개발을 명분으로 한 우주과학기술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북한이 미 행정부가 바뀌는 시점에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우주과학기술토론회 2020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사에선 인공지구위성 분과 토론회가 별도로 열려 위성과 부품의 수명, 안전성, 동작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가 전문가의 관심을 끌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우주관측과 기초과학분과, 우주재료요소분과, 응용기술분과 토론회가 진행됐고 170여 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화적 우주개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를 널리 소개하고 보급해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동할 목적이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과 토론회까지 열어 인공위성을 강조한 만큼 장거리 로켓 개발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인공위성을 탑재한 경우를 포함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때 사용하는 발사체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그동안 평화적 우주 개발을 내세우며 인공위성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끊임없이 피력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미 대선 이후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열려 주목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상대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미국 정권 교체기에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성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이것을 꺼냄으로 해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라는 잠재적 위협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내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하게 될 경우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놔라 하는 무건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은 2014년 우주과학기술토론회를 처음 개최했고 2016년엔 조선우주협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매년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엔 별다른 설명 없이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아 미북 관계 변화를 의식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미 차기 행정부와의 핵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인공위성 발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이 유동적인 가운데 북한이 도발 카드를 써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인공위성 발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이 ICBM 완성을 위한 기술적 차원에서도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사실 ICBM을 쏴야 되거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을 2017년 11월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완성도를 높이고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노골적으로 ICBM을 쏘면 중국의 반발, 미국의 제재가 있으니까 그걸 피해가는 방법으로 늘 북한이 얘기했던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구
우주발사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폐쇄 절차를 밟아 나가다가 다시 그냥 중단하고 복구를 했어요. 그 의미는 인공위성 발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또 그 후에 엔진 시험을 계속해서 그 옆에 있는 엔진 시험장에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북한이 뭘 시도하겠느냐. 핵실험은 아니고 인공위성 발사다. 그거는 남한도 발사하고 있고 뭐 다 발사하고 있잖아요.
박원곤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카드를 쓰는데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평화적 우주 이용권을 내세워 위성 발사를 강행했다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촉발시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첫 미북 간 합의인 2.29 합의를 맺었지만 같은 해 4월 13일 지구 관측 위성 발사라는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쏴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미북 관계는 이후 오랜 교차 국면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춘근 명예연구위원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의 진전을 보면서 군용 정찰 위성을 보유하려는 욕심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명예연구위원은 북한이 정찰위성으로 쓰이는 태양동기 궤도위성을 확보할 경우 한반도와 그 주변의 군사적 움직임을 정찰할 수 있고 정밀미사일 타격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핵을 개발해놨기 때문에 위성이 더 간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찰위성을 하나 갖게 되면은 하루에 두세 번 그 남한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다섯 개 정도만 발사하면 그런 거의 실시간으로 한반도를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관측을 해가지고 목표 지점이 어딘데 정확하게 타격을 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 상황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타격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타격을 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후 세 번에 걸쳐 인공위성을 태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2012년 4월 13일과 12월 12일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를 실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4월 발사 땐 실패했지만 12월 발사 때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2016년 2월 7일엔 광명성 4호를 태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올렸지만 지상에 신호를 보내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이 내년도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로 현장 평가 등 인도주의적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1일 내년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와 지원 규모를 측정해 발표하는 글로벌 인도적 지원 개요 2021을 발표했습니다. 오차는 2021년에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인구는 2억 3,54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억 5,90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확산된 올해 지원 대상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주의 지원 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은 지난달 30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전 세계 56개국에 가장 취약한 계층 1억 6천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350억 달러가 충족돼야 한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기아와 분쟁, 기후변화 등으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급증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식량 안보 상황에서 처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2021년 내년을 큰 기아 사태 없이 넘길 수만 있다면 큰 성과라는 겁니다. 북한은 이번 인도적 지원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북한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을 묻는 VOA 질문에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와 새로운 검증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북한 내 현장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도 감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이 같은 이유로 이번에 북한을 글로벌 인도적 지원 개요 2021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여전히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 지침에 따라 내년에도 북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돼 유엔 국제기구 직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월 1일 기준으로 국제사회의 올해 대북 지원 규모는 2,840만 달러로 파악돼 목표치였던 1억 700만 달러의 22%에 그쳤습니다. 오차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스위스가 520만 달러로 가장 많이 지원했고 한국이 400만 달러, 러시아가 3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으며 스웨덴이 250만 달러, 노르웨이와 캐나다가 각각 120만 달러와 9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도 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대북 지원 분야로는 영양 분야가 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식량 안보와 보건이 각각 290만 달러와 210만 달러, 위생과 식수 사업이 7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신속한 제재 면제 승인 등을 결정한 뒤 구체적인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고 지원단체들이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북제재위원회 사무국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30일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재 면제 이행 안내서 개정을 승인하고 세부 내용을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재 면제 기한 연장으로 기존에는 제재 면제를 승인받으면 6개월 동안 지원 물품을 북한에 보낼 수 있었던 반면 이번 개정안에 3개월을 추가한 9개월로 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한 지원 물품 조달의 차질 등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그 이상의 기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물품 운송에 대한 지원 단체들의 부담도 줄였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 내에 단 한 번의 운송으로 물품 운송을 모두 완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번에 나눠 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주의 단체들이 제재위 사무국에 직접 제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인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지원 단체들의 북한 내 활동에 필요한 자금 전달 채널 확보를 위해서도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승인된 대북 제재 면제 이행 안내서 개정안에 대해서 오택성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 안내서 7호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개정된 이행 안내서 7호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대한 세부 적용 안내서입니다. 지난 2017년에 채택된 안보리결의 2397호는요, 인도주의 목적으로 대북 지원 물품을 북한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됐다는 건 결의 2397호가 채택된 2017년에 만들어진 안내서가 개정됐다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된 이행 안내서는요, 지난 2018년 8월 미국의 제안으로 안보리에서 채택된 이행 안내서 7호를 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 조금 넘어서 개정된 거죠. 그리고 지난번 이행안에서 7호가 미국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미국이 제안해 안보리에서 채택됐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트위터를 통해 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화상회의를 통해 개정안 채택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비공개인 만큼 이사국 간에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 없이 승인된 것으로 볼 때 이사국 전원이 미국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된 건가요?
네, 신종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기존 6개월에서 3개월이 늘어난 9개월 동안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원 물품 운송 지연 등 지원단체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9개월 이상의 기간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국경 없는 의사회가 받은 제재 면제 사례를 보면요. 이 단체의 지원 물품 목록에 출발지와 도착지 중 도착지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원 물품들이 어디에서 출발해 북한 어느 지역을 통해서 들어갈 것인지 못 정했다는 겁니다. 이는 이 단체가 앞선 제재 면제 승인 후 공개한 지원 물품 목록에서 신의주 그리고 남포 등 구체적인 도착지를 명시한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북한의 국경 봉쇄로 물품 반입에 차질이 생겼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제재 면제 기한 내 지원 물품 운송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기한 만료 최소 열흘 전에 제재위에 알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제재위가 기간 연장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면제를 승인하겠다는 것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연관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 승인 전에는 대북제재위 사무국에 제재 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기구는 유엔 산하 기구와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일부 공식 기구로만 한정돼 있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일반 비정부 기구는요, 해당 기구가 속한 국가 혹은 북한 주재 유엔 상조조정관 등 제3자를 통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 팬데믹 대응 지원과 같은 긴급한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 때에도 사무국에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면제 승인 절차를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앞선 18개월 동안 두 번 이상 제재 면제를 받은 기관 역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결국 이 역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개정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두 가지 내용이 더 담겨 있는데요. 모범 사례 공유와 그리고 송금 경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범 사례 공유란 앞서 이미 제재 면제를 받은 단체의 신청 양식 등 모범 사례를 앞으로 신청할 기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원 단체들이 앞서 성공적으로 제재 면제를 받은 단체들의 양식을 참고해서 시행착오 없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송금 경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원단체들의 북한 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많은 지원단체들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현행 대북결의는 북한으로의 송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송금된 자금이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북한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체들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안보리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규정이 개정돼 대북 지원을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해도 북한이 국경 봉쇄를 계속 이어가는 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원단체들도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국경 봉쇄를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이동 역시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북한 상주 유엔 관계자들의 활동 역시 위축됐습니다. 때문에 안보리에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승인하고 또 북한 국경까지 신속하게 지원 물자를 운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지원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국경 개방 시 바로 지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라면서 이 부분이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과 지난 여름의 태풍 등으로 경제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 자체를 완화하는 것이 인도주의 지원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재위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제재위 그리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입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0월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거론하며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해졌다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위숙인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지난달 안보리 기자회견에서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의 막대한 자금을 사용해 북한 주민들에게 사용될 돈이 없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 역시 퀸타나 보고관의 제재 완화 촉구 주장에 대해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또 진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지금은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택순 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인도주의 지원 대북 제재 면제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진보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한 동맹이 북한과 영내 안보 태세 등 주요 도전 과제에 관한 양국의 의견 불일치를 해소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북 외교에 관해서는 핵협상 과정 등을 담은 공동 로드맵 작성을 통해 조율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는 미국과 한국이 대북 사안과 영내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고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내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는 최근 두 나라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된 미한 동맹의 분열 해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진보센터의 이번 보고서는 특히 미한 양국의 진보적인 외교정책 지도자들은 많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면서 동맹이 집중해야 할 가장 큰 도전과제 결정과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이자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마이클 퓨크스 선임 연구원은 30일 VOA에 미한 양국과 진보 세력이 논의를 증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양측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주요 사안을 보고서에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양국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관련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 제시가 보고서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that's part of it where we identified some specific recommendations where we believe that the two countries could.
보고서에는 미한 동맹이 차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 북한과 중국 연합 방위 태세 등 영내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 사안에서 공동 이익을 증진할 방안에 관한 권고가 담겼다는 것입니다. 퓨크스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야기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한 양국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진척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first recommendation is to create a joint U.S.-South Korea roadmap for diplomacy.
퓨크스 선임 연구원은 그 첫 번째 제언으로 대북 외교에 관해 미국과 한국 양국의 연합 접근법을 위한 로드맵, 즉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로드맵에는 핵협상 과정과 논의될 양보와 요구의 종류, 장단기적 목표 순서에 관한 두 나라의 의견이 일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외교 진전을 위한 주요 단계의 윤곽을 제시하는 것은 미한 동맹 간의 긴장 완화와 기대 관리에 도움을 주고 북한에 대한 통합된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어 차기 미국 행정부가 유엔을 통한 뉴욕 채널 이상의 정기적인 교류 채널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는 양보가 아닌 더 지속적인 외교적 관여에 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북양 측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재고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미한 동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진보센터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과 주한미군 병력 주둔 수준, 무기체계 배치 등 군사준비태세에 관한 모든 논의가 동맹 목표라는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주둔과 양국군 간의 협력이 미한동맹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한미군 병력과 군사훈련 일정은 공동의 이익 증진 방안으로 봐야 한다면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외교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군 태세 변화는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 관련 사안이보다 광범위한 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양측 모두 두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한동맹은 대북 위협 대처뿐 아니라 역내와 전세계적 도전과제를 다룰 수 있는 잠재력 측면에서 양국에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지다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이 여전히 신종 코로나 확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차원의 이동 제한 등 북한 내 코로나 방역 실태도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1월 25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례가 여전히 한 건도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일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주간 보고서 47호를 통해 지난달 25일까지 북한의 신종 코로나 감염 의심 증상자 수가 8,586명, 외국인 8명 등 모두 8,594명으로 조사됐지만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심 증상자 가운데 804명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9일 사이 집중감시에 따라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19일부터 25일 사이 북한 주민 16,903명, 외국인 11명 등 총 16,914명에 대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식의 검사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WHO는 중국 단둥에 유전자 증폭 방식 검사기 석대와 부품 등이 도착했다며 육로를 통해 이를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분류된 12개국의 신종 코로나 관련 공중보건과 사회적 방역 조치도 소개했습니다. 이동 제한에 있어 북한은 국가적 차원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항공기 운항은 제한적이고 대면 교육은 전면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5명 이상의 공공 모임을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부분적 이동 제한과 대중교통 운행 재개 등의 방역 조치에 나선 다른 11개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강도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12개 동남아시아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고 가장 많은 곳은 930만여 명의 인도로 나타났으며 방글라데시와 네팔이 각각 45만 6천 명과 22만 7천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이 2일 세계 노예제도 철폐의 날을 맞아 21세기에 현대판 노예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많은 주민이 사실상 현대판 무국적 노예로 강제 노동 등 다양한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국제사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예의 사전적 의미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 생산수단을 빼앗긴 채 남의 소유물이 되어 불임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전통적 의미의 노예제도는 이제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유엔은 다른 형태의 현대판 노예가 21세기에도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는 강제 노동과 어린이 노동, 인신매매, 노예의 대물림, 강제결혼 피해자들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일 세계 노예제도 철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이런 현대판 노예 피해자가 전 세계에 4천만 명, 이 가운데 여성과 소녀가 71%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현대판 노예의 대표적 국가로 북한을 꼽습니다. 호주에 본부를 둔 국제비영리단체 워크프리재단은 지난 2018년 발표한 세계 노예지수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현대판 노예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구 10명 가운데 1명에 해당하는 264만 명 이상이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등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이런 현대판 노예 제도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강제 노역으로 내모는 압제 정권을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와 함께 탈북민 50명을 심층 면접해 별도로 북한 보고서를 작성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램코 브레이코 교수는 앞서 VOA에 노동당 고위 간부들을 제외한 모든 북한 주민들이 사실상 희은대판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일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직장을 그만둘 수 없고 직장 내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으며 주거지나 나라를 마음대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희은대판 노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정한 직장에서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일해야 하는 환경, 올 연말까지 진행 중인 80일 전투 등 각종 노력 동원,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 등 각종 수감시설 내 강제 노역을 북한의 대표적인 노예 노동으로 꼽습니다. 유엔인권기구와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지구촌 노동자들은 개인의 기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직장 내 조직 등을 만들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임금과 고용에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보고서들은 지적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로라스턴 국무부 통화대표 차관보 대행 등 미국 관리들은 특히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노예 노동자로 간주하며 북한 당국의 임금 착취와 강제 노동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달 탐사 취재를 통해 북한 노동자 수백 명이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한 코로나 보호 장비가 외국에 수출되고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최대 18시간을 일하면서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는 올해 북한을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하면서 북한은 어린이 노동과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중국 내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강제 결혼, 건설 노동에 투입되는 북한 군인들, 10대 중반부터 10년간 돌격대에 차출돼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40여만 명에 달하는 북한 청년들도 현대판 노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은 일반 주민들뿐 아니라 북한 간부들도 사실상 김씨 정권의 고급 노예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지난 2010년 워싱턴을 방문해 가진 강연에서 자신은 당 비서였지만 소신을 밝힐 수 없는 고급 노예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중앙당 비서라 하더라도 오직 지도자 한 사람에게만 복종하고 아무런 자유나 표현 없이 한 사람만 섬기는 고급 노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도 지난 2017년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을 자유가 없는 현대판 노예로 표현했었습니다.
The reason why I gave up all the privileges and economic benefits was that I felt I could not let my sons lead a life like me as a modern-day slave.
자신이 북한에서의 모든 특권과 경제 혜택을 포기하고 탈북한 이유는 두 아들이 자신처럼 자유와 권리 없이 현대판 노예로 살도록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영국에서 탈북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연 진검다리 대표는 지난해 영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주체 사상과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 등 수혜내 교육과 선전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희은대판 노예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를 VOA에 유럽의 많은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때마다 북한이 생각난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지구촌 주민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여권조차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국적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제가 그 무국적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무국적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 자체가 우리가 국민증은 있지만 사실은 그 국민증은 노예 번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여권의 자유가 없지 않아요. 그 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국적자임에서도 현대판 노예인
것입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이 성공했는지는 북한 정권이 위기에 놓일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북한 엘리트층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은 1일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이 성공적이었는지 여부는 북한 정권이 위기적인 상황에 봉착했을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이날 하버드대학 케네디대학원 산하 벨퍼과학국제관계센터가 북한의 정보와 기술, 외부 정보의 유입과 정권의 대응을 주제로 연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장악력이 무너졌을 때 결국 외부 정보 유입이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권의 엘리트층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걸 거부할 때 나타날 것이란 겁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또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한국인들처럼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널리 생각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외부 정보 유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하지만 결국은 충격이나 위기가 왔을 때 외부 정보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정보자유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비정부기구 루멘의 백지은 국장은 북한 엘리트층의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우선 북한의 현대 역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에선 한국전쟁에 대해 전 세계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김일성 주석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이어지는 김 씨 일가의 친화성을 없애기 위해 김 씨 정권에 대한 사실을 토대로 한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은 북한 내 정보 통제는 현재 총체적이고 절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나 라디오뿐 아니라 극장에서 듣는 노래나 길거리에서 보는 포스터에도 정부가 통제하는 이데올로기적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 삶의 바탕에 녹아있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그러면서 외부의 정보는 이 모든 것에 큰 위협이 되며 북한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지난해 북한 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160만 명이 감염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30일 발표한 2020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내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1,86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3,698건과 비교해 절반가량 감소한 수치로 2015년에 7,409건보다는 75%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한 2012년에 21,850건에 비하면 90%가량 감소한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 167만여 명이 여전히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놓여 있다고 밝히고 다만 2010년 이후 북한의 말라리아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 지난해 말라리아 감염은 모두 토착형으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지원하는 국제협력단체 글로벌 펀드의 지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말라리아 감염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하다 2013년 14,407건을 시작으로 감세 수조로 돌아섰습니다. 2014년에는 15,035건, 2015년과 2016년에는 7,400건과 2,700건으로 크게 줄다 2017년 다시 4,500건으로 늘었지만 지난 2018년부터 다시 크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WHO는 지난 2007년 북한을 말라리아 퇴치 전 단계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실험실과 임상 서비스 활동, 보고감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말라리아는 모기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북한과 한국, 중국 등에서는 3일열 말라리아가 발생합니다. 이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열대열 말라리아보다는 덜 치명적이지만 잠복기간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VOA 뉴스 안수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14,000여 명의 피난민을 구한 흥남 철수의 주역 레너드 라루 선장이 한국 정부가 선정한 이달 한국전 영웅으로 뽑혔습니다. 라루 선장의 선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배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국가보훈처는 1일 지난 2001년 향년 87세 나이로 타계한 고 레너드 라루 선장을 12월 한국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라루 선장은 1950년 12월 중공군 참전의 영향으로 유엔군 사령부가 추진한 흥남 철수작전에서 1만 4천여 명의 피란민을 구한 메로디스 빅토리오의 선장이었습니다. 16시간 동안 탑승 정원을 훨씬 초과한 1만 4천여 명을 태운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4일간 항해 중에 태어난 5명을 포함해 탑승자 전원을 무사히 경상남도 거제도로 옮겼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배라는 기네스북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보훈처는 당시 선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 한 명의 피란민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정원 60명인 메로디스 빅토리오의 군수 물자를 버리고 피란민을 수용하기로 한 라루 선장의 결정을 평가했습니다. 당시 메로디스 빅토리오에서 1등 항해사로 재직한 로버트 러닝 전 제독은 지난 6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결정 뒤에는 라루 선장의 인류애적 신념이 작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He was a man of great integrity. He was not concerned about the enemy. He was a man that, in retrospect, just did the right thing.
러니 전 제독은 살해생전 라루 선장은 자유를 갈구하던 피라민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승조원들에게 강조했었고 돌이켜봤을 때 옳은 결정을 내리는 고결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선박이 지나치게 과밀하게 될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선장은 최대한 많이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각 승조원들은 어떤 일을 수행해야만 하는지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두들 선장의 결정에 아무런 이의 없이 명령을 따랐다며 라루 선장은 진실성을 지닌 매우 훌륭한 선장이었고 최고의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니 전 제독은 한국전 정전 이후 라루 선장이 40여 년 동안 카톨릭 베네딕토 회 성 바오르 수도원의 수사로 지내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 봉사했다고 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칩니다.
역사 속 오늘. 1989년 12월 2일 지중해 몰타에 정박한 옛소련의 여객선 막심 고리키오에서 몰타 미소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회담은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회담이 있기 몇 주 전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연일 이어진 반정부 시위로 공산당 정권이 권력을 포기하는 등 사회주의권에서 개혁개방의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열린 미소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세계는 동서 냉전 시대에서 벗어나 새로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고 발표합니다. 두 정상은 이 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의 군비 축소, 경제협력, 남미와 중동지역의 분쟁 해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몰타 회담은 실질적인 합의는 부족했지만 현대사에서 중요한 회담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두 정상이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냉전의 종식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1804년 12월 2일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황제 대관식이 거행됩니다.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군인으로 등장한 나폴레옹은 이후 잇따른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국민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나폴레옹은 1804년 12월 2일 35살의 나이에 프랑스의 최고 권력의 자리인 황제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날 성당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를 축하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교황 파우스 7세로부터 왕관을 받아 자신 스스로 왕관을 머리에 쓰면서 명실공히 황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후 라이프치 전투를 포함해 잇따른 전투에서 패배했고 결국 1814년 10여 년에 걸쳐 지켜온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 지중해의 한 작은 섬으로 추방당합니다.